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여 쓸까라는 우리말 속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으로 성장한 곳은 부실해지기가 쉽습니다. 사과나무가 한 알에 용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히 비바람을 맞고 적당하게 햇볕도 쬐어야 합니다. 빠른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느릿느릿 서서히 커나가야 인생이 알차지고 단단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라디오가 좋아의 조행란입니다. 누군가 빨리 성장하는 것은 쉬이 시들고 또 소소히 성장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도 느림의 미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만 보고 내달리지 말고 쉬엄쉬엄 주변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칫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니 놓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주 적지함에서는 도사절을 맞아 은사님에 대한 축복과 잊혀지지 않는 은사님과의 이야기를 공모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야기와 토요일마다 저희 방송 위챗 공식 계정에서 만나게 되는 달팽이의 약속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철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동희철 선생님이 곡을 붙인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 나갑니다. 지난 한 주는 특별히 이 노래가 많이 생각나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바로 교사절을 끼고 있어서였습니다. 해마다 9월 10일 교사절은 교육사업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이런 스승의 날이 수차 바뀐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1985년 제6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교사절 지정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첫 공식 교사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제35번째 교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 스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 한국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이날이 되면 제자들이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전해드리곤 합니다. 또 윈남은 11월 20일이 스승의 날이고 법정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수업은 없지만 모두 학교에 나가 스승을 위한 축하 파티에 참석하고 졸업생들은 스승을 찾아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전합니다. 타이는 한국과 같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불교 이식처럼 다 같이 기도로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교사에게 꽃팔찌를 선사하고 또 절 이식이 끝나면 다 같이 식사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5월 1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축하 공연을 하고 또 학부모는 음식을 만들어 학교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에스파냐는 유럽에서 최초로 공립학교를 세운 호세 데칼라 산스를 기리는 11월 27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편지와 노래를 선사한다고 하죠. 서로 이렇게 일자는 다르지만 기념일의 의미 그리고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감사의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저도 어릴 적 교사절이 되면 반급 친구들끼리 모여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깨알같이 박아 카드를 만들어 전해드리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데요. 십수년간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은인 같은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소중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 한참을 더듬어야 간신히 선생님의 존함을 기억해낼 수 있으니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받은 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은사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리출레님, 저희 화제에 어김없이 참여해주시는 분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가 제일 은인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말과 행동을 배우다가 운명처럼 만난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 역시 학교 생활에서 학습을 잘해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초중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저녁에 누우면 선생님의 영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은 교사절이 있어 얼마나 좋은가요? 명절을 맞아 선생님께 무난 한마디, 무난 편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보듬어 주던 선생님께 우리 문자로 사랑을 채워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이고 잊지 못할 추억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겁니다. 이렇게 길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그대로 다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선생님의 운덕은 하늘 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큰 복이 아닐까요? 선생님을 칭송한 노래 한 곡도 골라봤습니다. 황영애 씨가 부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아.
엄영희님 역시 익숙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땐 교사절이란 이름도 몰랐습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교사절을 알게 되었고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난 운이 좋아서 반주임을 잘 만났습니다. 때문에 수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연변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연변일중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경사가 났습니다. 그 학교에 가기만 하면 다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문화대 혁명이 시작돼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교원들도 그땐 우리와 같이 문화혁명에 참가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교원들의 지위가 많이 떨어졌죠.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교원절을 축하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특수시대를 사신 분들은 배울 수 있는 황금시대를 놓치셨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추억만은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고 또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교원들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고 좋은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성님 역시 저희 화제에 자주 참여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재작년부터 교사절이면 영종 고중 시절 반주임이셨던 허학송 선생님을 모시고 교사절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반가워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평소에 바빠 동창 활동에 자주 참가 못하던 동창들도 교사절과 음력설 반주임 유문 활동에는 꼭 참가하는데 교사절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해 80고령에 선생님께서 흰술도 7냥가량 마셔 근심도 살짝 했는데 끄덕 없으셨습니다. 부모처럼 모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함께 교사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은사님께서 80고령이시면 제자분들도 연세가 꽤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선생님을 잊지 않으시고 또 직접 명절까지 챙겨드리는 걸 보면 엄지척을 내밀고 싶습니다. 은사님께서도 이런 제자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드린 노고의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성님의 바람대로 사제간 모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교종의 종소리 들으면서 학창시절의 고운 추억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나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방송 위챗 공식 계정에서 만나는 코너 달팽이 약속입니다. 오늘은 북경시의 김현철 씨의 8번 기숙사 429호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서림 기자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8번 기숙사 429호실. 며칠 전 429 위챗방에서 엘이 대학 졸업 10주년 행사를 본격적으로 조직해보자며 제안했다. 2009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 어느새 10년이 지난 거다. 8번 기숙사 429호실은 우리 반 남학생 7명이 들었던 방이었다. C는 홍보를 책임지고 S는 차량을 책임지고 하면서 차곡차곡 계획을 만들고 있노라니 2005년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남학생 7명에 여학생 34명. 남학생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그러나 여학생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만한 성별 비례였다. 개학 첫날 하얀 티셔츠를 깔끔하게 받쳐 입은 입술이 매력적인 젊은 남자 담임 선생님이 첫 반급 회의를 소집해서 학습과 생활에 기묘하게 필요한 요령들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다. 뭘 해도 되지만 숙소에만 박혀있지 말라며 그루를 박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렇게 우리 41명 헷내기들은 설레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입학 등록을 마친 날 저녁, 동북 삼성 조선적 동네에서 모여온 남자 7명이 캔맥주, 해바라기, 소시지를 앞에 놓고 비좁은 기숙사에 마주 앉았다. 분명 같은 조선족이고 조선어로 교류하고 있는데 말투가 서로 어색했다. 진한 경상도와 짙은 함경도가 만났으니 그럴만도 하다. 어떤 대화들은 지어 통역이 필요할 정도였다. 게다가 7명의 나이대가 서로 달라서 무려 5개나 됐는데 마지막 막내는 저그만치 5살이 차났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교류가 매끄러워지면서 서열이 따뜻하게 정리됐다. 같은 반급이지만 형님, 동생 각자 편한 대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티는 항상 바빴다. 수업과 잠을 자는 외에는 거의 학교에 붙어있지 않았다. 뭘 하든 남보다 항상 앞서가는 그의 현재 모습을 보아서야 그때의 부지런한 움직임들이 이해가 됐다. 그는 또 뭐든 빨랐다. 밥 먹는 속도도 빨랐고 술도 급했고 달리기도 빨랐고 축구장에서도 날랬다. S의 말에 의하면 400m 달리기 시합을 하면 300m까지는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100m는 산책삼아 들어온다고 했다. 반장이자 마지였던 그는 가끔가다 반급 친구들의 존칭에 부담을 갖곤 했다. K는 열심히 사는 남자였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며 첫 수업부터 제일 앞줄에 앉아서 다리를 떨며 강의에 몰입했고 시간만 있으면 자습실에 나갔다. 글씨가 미운 것이 인상적이었고 한 메터 90을 넘는 키가 사람을 쳐다보게 만들었다. 개학 첫날 기숙사에 들어와 보고 학부에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이 자기는 키가 크니 침대를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학부의 남자 삼총자 선생님들이 웃으시더니 며칠 자보고 불편하면 바꿔주겠다고 했다. 하룻밤 자고 난 그는 전혀 불편이 없으니 안 바꾸겠다고 했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한다며 10시가 되면 잘 준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경건하게 한마디 외치고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아침에도 제일 일찍 일어나 찬물에 시원하게 씻고 들어와서는 탁탁탁탁 찰진 소리를 내면서 로션을 바른다. 조용히 자던 누군가가 짜증을 내며 좀 살살하라고 하면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도 끝까지 할 걸 다 한다. 그러고는 거울을 보며 잘생겼다 하며 자신 있게 감탄하면서 식당으로 갔다. S는 잘생긴 데다 춤을 잘 추고 축구를 잘해서 인기가 많았다. 학기 초부터 늘 밤늦게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말로는 우탕년 여자 선배님들과 회식을 했다고 했다. 들어올 때마다 최대한 조용하게 들어오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문과 침대에 배정받은 데다가 신경이 예민했던 탓으로 나는 항상 깨곤 했다. 왔어? 하고 조용히 물으면 그는 흠칫 놀라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잠을 설치게 해서 안 됐다고 했다. 그런 날이 잦아지더니 언제부턴가는 돌아올 때면 빈손이 아니었다. 만두며 골뱅이며 항상 뭔가를 들고 들어와서는 좀 먹고 자라고 했다. 나중에 서로 익숙해지니 들어와서는 아예 전등을 환히 켜놓고 다 깨웠다. 배고플 텐데 좀 먹고 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빠졌던 친구들이 눈을 비비며 혹은 눈을 감은 채 우물우물 먹고는 다시 누웠다. 수업 시간마다 항상 맨 뒷줄 창가 쪽만을 고집했던 그는 집중은 별로 안 했지만 수업을 빼먹거나 대놓고 잠을 자는 일은 종례로 없었다. 엘은 장백에서 왔는데 농구를 좋아하고 여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다. 바지를 바지라 발음하고 수업 보러 간다를 수업 치러 간다고 하는 등 장백 특유의 말투를 구수하게 하는 반면 외래어에는 약했다. 축구하러 나가다가 오늘 컨디션이 마이너스네 하고 모심결에 내뱉은 자기의 말에 내 혹시 이제 한 구절에 외래어 두겠었니? 하며 놀라곤 했다. 사이월드가 막 유행하던 시기 그의 배경음은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였다. 그 역시 숙소에 잘 붙어있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항상 기숙사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기숙사에 붙어있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내가 받을 때가 많았다. 한번 통화를 하면 20분씩 할 때도 있었는데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우리 애리 공부는 세게 하니?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걱정 마셔. 애가 우리 숙소에서 제일 열심히 삽니다. 숙소에 별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시름 넣으셔.
하고 대답하곤 했다. 어머님은
네 그럼 네 말 믿는다오.
하며 기분 좋게 끊곤 했다. 애치는 잘생기고 개성이 강했다. 무슨 일이든 조급해하지 않았다.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 그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여유가 있었다. 복습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 때마다 첫사람으로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갔고 전공 이외의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말수가 적었다. 같이 술 한잔해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웃기만 했지 발언을 많이 안 했다. 그러나 술은 한 잔도 빼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애치랑 같이 수업하러 가는데 마주오던 두 여학생 중 한 명이 뚫어져라 애치를 쳐다보며 지나가더니
야 봤니? 저 남자 맵자다야.
하고 조용히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분명 들었으면서도 애치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만 지을 뿐 말이 없었다. C는 기숙사의 막내였다. 미리 입학 등록을 한 S와 둘이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S가 들어오더니 우통을 까고 신문을 보고 있더란다. 밤이 되어 S가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니 자기는 위가 안 좋아서 술은 못한다고 하면서 노트북을 켜고 공부를 하더라고 했다. 7명 중 노트북을 들고 입학한 사람은 그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S가 얘는 잘 사는 데다 공부도 잘하니 앞으로 자기와 친해지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단다. 하루는 C와 내가 자습실에 가서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조용히 오더니 나를 건너 안쪽에 앉은 C에게 쪽지를 건네는 것이었다. 전화번호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얼마 뒤 그날도 둘이 나란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이쁘장한 여학생이 사뿐사뿐 걸어 들어오더니 또 나를 건너서 안쪽에 있는 C에게 이번에는 쪽지가 아니라 아예 불러내는 것이었다.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었다나? 그 뒤로 나는 될수록 혼자서 자습실에 다녔다. 부동한 성격을 가진 남자들이 늘 한 공간에 있다 보니 희관 일들이 많았다. 10년이 지난 오늘, 41명의 친구들은 세상 곳곳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들 살고 있다. 연락이 끊긴 친구들도 덜어 있다. 수시로 모이고 수시로 만나던 시절은 어느새 조용히 세월 속에 묻혔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고 또 하나 둘 부모를 보내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도 가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짠한 감동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근심 걱정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련한 마음에 젖어든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있는 거라고.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영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슬퍼했던 일도 이젠 그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의 리영실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주간 국제 뉴스를 정리해 드린 다음 새 중국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해외 조선족들이 보내온 축복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문화 기행에서는 헝가리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하고 발빠른 지구촌 뉴스.